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기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예, 저희는 8월을 한 달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금의 터키 중부에 위치한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있던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얼마만큼 급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느냐, 바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하며 질책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의 위기와 분노를 느끼게 했던 그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너 한번 자신을 봐라 이거죠. 너 자신을 살펴봐라. 맨날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잖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 너희가 가진 그 믿음, 구원에 온전하게 되려면 너희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해. 그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할례와 유대 의식과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지를 자세히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기본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는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남들이 당하는 아픔, 예수를 믿고 나면 동일하게 당하고 남들이 망하는 그 망함 나도 같이 겪으면서 평범한 지극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낙담을 하지? 절망이 들지? 왜 의심이 들지? 의심과 확신 사이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이죠. 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아, 나는 아직 자격과 조건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는가 보다.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인가요? 아니군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확신과 믿음을 바로잡고자 무엇을 하냐면요. 내 안에 다시 한번 자신의 근거가 될 것들을 찾아봅니다. 확신할 만한 근거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 전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늘 새로워지고 싶고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갈망들이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우리는 할례와 유대의식과 종교, 여러 행위들, 그리고 율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한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확인하고 싶다면 율법을 지켜라. 유대 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너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줄 거다.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볼 때마다, 의식을 행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백성 되었던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민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뭔가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녀된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희 안에 어떤 자랑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인 관습이나 규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적인 관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신앙을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문화적인 관례를 빌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는 아들임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들임을 기억해라. 비록 지금 미숙하여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해서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지만, 엄격한 기준과 체벌 아래에 있지만, 주인이지만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행사할 수 없지만 너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는 언젠가는 아들로서의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들이기에 그 아들의 직분을 빼앗기지도 상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관습,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본심이 이 관례라고 하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두는 것은 왜 두었을까? 아버지의 본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해관계, 기계적인 관계, 어떤 자격과 어떤 기준을 통과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생명이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로 묶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런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는 동안에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실력으로는 아버지가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맡겼던 그 후견인과 청직이의 그 수준까지는 나는 못 미칩니다. 나의 실력으로는 합격점을 통과해서 아들로서 당당하게 그것들을 아버지 앞에 자랑할 만한 실력과 근거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이 힘듦을 통해서 아들이 가지는 그 영광, 지위, 그 명분이 얼마나 자랑되고 그 가치가 있고 무거운 책임이 있는지 나는 깨닫습니다. 나의 실력으로는 이 혹독한 훈련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견뎌낼 뿐입니다. 아버지의 결정과 방법에 그냥 나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강요에서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서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아버지와의 하나가 되기를, 관계 속에서 묶어지기를,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나를 가르쳐주고 대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 영광과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탄식과 고백과 그리고 진심이 이 관례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러나오기를 아버지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두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너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를 그 청직이 아래 든 아버지의 본심을 알라. 이것이 지금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 안에 흔들리지 않은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뭔가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더냐? 뭔가 그것을 이루어서 자랑거리를 삼고 싶어하는데 어떻더냐? 결국 더 깊은 자책과 탄식과 갈등과 의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더냐? 너희는 그런 실력이 없는 존재란다. 더 이상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아버지가 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는지 그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방법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은 자녀들의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냉정하게, 엄격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자기의 생명을 이을 자로 대합니다. 자식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의 대상인 것이죠. 투자할 만해서 내다 보니까 저놈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고 투자하고 돌봐주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이런 심정으로 대하시고 이런 원리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다. 열 수만 있다면 모든 오감을 다 열어서 너희의 고백과 사랑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절 그 구절에 보시면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이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감정이 폭발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추스리고 감추고 억제하고 절제하다가 결국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표출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예화가 있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날 때 그 기나긴 세월 홀로 견뎌내며 아파하는 동안 원망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형제를 만났을 때 더 이상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폭발했던 그 감정. 신약 성경에 와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있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보던 아버지가 그 감격을 주체 못하고 뛰쳐나오는 맨발로 달려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버려둘 수 없어서 가만 놓아두면은 저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나 아직도 내 안에서 뭔가 자랑과 근거를 찾아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자격,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자격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저대로 놓아두면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긍휼이 폭발하는 그 그래서 행동을 만들어낸 그 때를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폭발한 감정, 그 열정이 무엇을 만들어냈다고 합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속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를 이야기하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과 열정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음하는 자에게, 울고 있는 자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참 아들로서의 지위와 명예와 유산을 이을 자로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너를 향해 계속해서 열정과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셔.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과 또 사랑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치매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한 행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버려지는 걸까요? 그때 가서 은혜를 논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 삼아주신 것도 자녀 삼아주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로 주어주신 것이고 가정도 은혜이고 결과도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은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없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은 이미 과거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너는 내 자녀야 근심하지 마 한계를 벗어나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벗어나 때가 돼서 부활의 생명이 이를 때 회복시켜 줄 거야 괜찮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것이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과 열심 때문에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후견인 밑에서 청지기 밑에서 합격점을 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와 명예와 직분을 상속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흔들릴지라도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는 상실되지 아니하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는 이렇게 떳떳해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후회와 자책과 회심과 또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밖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를 행한 그 아바 아버지의 집념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만회를 하고 뭔가 잘 될 것들을 만들어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은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겁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 맞아.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치도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과정도 은혜로, 결과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그 자격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열심, 긍휼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로 살아갈 때 만나는 현실들 앞에 자신이 없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7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항상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을 감는 분이 아니시고 길을 막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사소한 것에도 동행하시며 붙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기뻐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은, 그리고 시작과 과정과 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책망거리가 가득하고 마땅히 버려들만도 가능한데 바울은 그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건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상실됨도 취소됨도 없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못나서 잘못돼서 잘못된 길을 부족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책망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 우리의 부득이한 혹은 남다른 특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갈망들이 혹은 잘못된 길로 갈 뻔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고 또 놓아버리고 떠나버린 자리로, 잊어버린 자리로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끝까지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붙잡고 있기에 감사하며 그리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주와 이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히 그 구원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나를 붙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